태복음 21장 18절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한 갈대 하나 꺾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지 이 부분이 시험이 들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못한 탓에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마를 때도 있으셨습니다. 졸릴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온전한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고 그래야 그는 인간이 거치는 느끼는 모든 감각과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두고 해석하기를 아마 어떤 집에 가서 머무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워낙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한 3.2km 떨어진 베다니로 내려갔는데 베다니에서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마 집에서 주무시지 못한 모양이다. 집에서 잤더라면 아침 식사 안 하고 내보내셨겠냐 그런 얘기도 해요. 어쨌건 노중에서 주무셨다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런 일정이었고 그렇게 몸 하나 둘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여행, 마지막 여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거기 무화과가 뭐 열린 게 있나 하고 갔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우리를 시험거리로 들게 하는 것이죠.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열렸다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무화과는 1년에 한 4번 내지 5번이 열리는데 이제 일찍 제철에 열리지 않는 제일 앞에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파겐이 테나니 비쿠라니 하는 그런 또 부르는 명칭들이 다른데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 조금 일찍 열리는 무화과,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는 길거리 가는 행인들이 마음대로 따먹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먹을 게 있나 해서 갔더니 그것조차도 일찍 열리는 그 열매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잎이 무성하길래 열매도 있을까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앞뒤로 전후 문맥에 맞춰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소동을 일으키시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때까지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대소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은 무화과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당연히 열매에 있어야 할 무화과의 가치가 잎만 무성하지 잎만 풍성해서 마치 열매 있는 듯 보이지만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겉만 번드러레한 그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 안에 진실로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주님께서 늘 열매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열매가 중요한 어떤 식사의 원천, 근원이었어요.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 이런 유실수로부터 얻는 열매가 중요한데 나무가 생기기만 번듯하게 생기고 잎만 무성하고 꽃만 피우고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를 우리가 키우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 날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제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울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저분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권위의 원천을 발견하셨어요. 그 권위란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무화과 나무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또 한번 기도에 관한 얘기로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지 않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신앙, 좋은 신앙인지 몰라도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그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이냐고 늘 물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 가지는 다 말라져서 나무에 다 꺾어서 그걸 잘라서 불쏘시개로밖에 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의 초점을 열매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우리 앞에 7장을 보면은 7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 잘 아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건 겉보기에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냐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받고 입는 변화, 그게 진정으로 변한 거겠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변하면 그게 변화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뀌면 그걸 변화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란, 신앙의 변화란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라 말로 진실로 우리 인격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요, 그게 믿음의 변화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걸 열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어제까지 이렇게 대하던 사람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변화죠. 또한 우리의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전해지냐, 그게 열매죠. 내가 변하느냐고 열매, 첫 번째 열매라면 내 삶과 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느냐, 그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 아니겠어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까닭은 입만 무성했지 참된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한들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을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또 성전에 또 나타났어요. 그냥 성전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이 자가 나타났구나. 어제는 나타나가지고 성전은 그냥 환전상 테이블을 둘러엎고 그 제물로 팔겠다고 내놓은 양과 뭐 비둘기와 소들을 다 쫓아버리더니, 그리고는 또 성전에 들여서는 안 될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하질 않나.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부산을 떨어서는 안 되는데 걔들이 찬양하는 걸 내버려 두지 않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제 멋대로 행동하는가. 아, 당연하겠죠. 저희들이 이 교회 들어와서도 무슨 부산을 떨면은 저 사람이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신앙의 중심지에 들어와서 본산에 들어와서 그 소동을 벌이는데 누군들 고깝지 않게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 성전 관리를 책임진 사들의 입장을 알겠죠. 우리 예전에 그 청담동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커피하고 베이글을 꼽아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씩 좀 가져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 막 3개씩 4개씩 발라가지고 넣고 말이 커피를 5잔씩 빼가지고 마오병 가득 그 텀블러에 담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다 우리가 좀 째려보고 그랬거든요. 다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건 조금 나타나서 행동만 이상해도 우리가 좀 신경이 거슬리는데 와서 이 난리를 치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성전 경비병을 부르다가 그냥 잡아넣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나와서 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넌 왜 여기서 가르치냐? 여기가 회당이냐? 뭔데 너가 여기서 가르치냐? 근데 점잖게 표현하기를 너가 가르치는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일어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만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이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서 성전에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 여기 와서 나와서 아침에 내가 와보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 기가 차겠습니까? 저 사람이 신학은 제대로 했나? 신학교를 나왔나? 안수는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이게 가르치니까 제가 와서 여기 설교하려고 보니까 단에 누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을 직답을 피하고 오히려 반문함으로써 그 질문의 의도, 질문을 무색해하는 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법이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거꾸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본인 스스로 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닮은, 나도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냐?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게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박해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고. 그런데 그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내가 신 끈도 풀기 어려운 예수님을 인정한 세례 요한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까지 인정해야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하자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고 그야말로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부정할 꼴이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도 못하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입에 안 올리려고 쓰는 용어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 주로부터 왔다는 말도 썼지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는 권위주의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땅합니다. 권위주의는 권위 없는 자들이 권위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권위가 사라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위의 원천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질서도 질서의 근본 뿌리가 부정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유럽 전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혼란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기적 유전자를 쓰고 신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개인적인 기고문을 통해서 이거 신은 개념으로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실제 없더라도 머릿속으로라도 있어야 질서가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권위는 모든 질서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베드로서를 보면은 권위를 인정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내 눈에 보기에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에 일단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당한 권세,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태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하는 영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적 사실 입장이에요. 그러나 불복종해야 할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답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의 부당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결탁에 의한 사형을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만한 권위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출근을 하고 가서 일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질서의 원천이시고 그로부터 비롯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정면으로 저항하거나 우리가 혁명하거나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더욱 힘들게 만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조리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혁명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죄를 대속하고자 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모자라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비록 그 상사가 좀 무능하더라도 그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늘 부딪혔고 지금도 부도덕한 교회 교권을 보면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 부도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하느냐는 것이죠. 사사건건 부딪히는 삶은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성경의 중요한 입장은 항상 순종하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노해야 할 때 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폭력 그렇게 무저항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에게 항의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무슬림권에서 아직도 일어나는 박해, 남미에서 들리는 박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목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전사가 아니라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부도덕한 일들을 보고 사사건건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무슨 띠를 두르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곳에 종사자라면 그곳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길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꿔 놓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까닭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바꿀 수 있는 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3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여러분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면 속이 뒤집히도 이렇게 뒤집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앞에 두고 와서 불신자 노숙자를 한 사람 데려와서 이 창녀나 이 사람이 너보다도 먼저 천국 갈 거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칫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열심인 것 같아도 그 열심이나 그 거룩한 외양이 외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더냐고 질문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설교하는 게 제 이익 때문입니다. 좋아요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불꽃처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인간 모든 관계에서 고루 미치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오늘 부딪히는 하루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순종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불끈불끈하는 불순종과 저항의 영이 아니라 주님께 순복하듯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상사는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피차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세상을 바꾸는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정말 부릴 듯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은 여전히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가서 멱살을 잡고 싶고 한번 퍼부어 먹고 싶지만은 주님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까? 주님 십자가를 교회 위에 세워놓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인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나를 부인하고 가는 길,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길 되게 하셔서 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언쟁하는 하루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저 모든 상황 상황마다 화살 기도라도 쏘아드려서 주님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우리의 저항 정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이 감람산을 보고 저기 사해로 빠져라고 해도 빠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느낌대로 성격대로 살고 싶은 충동에 날마다 휘둘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을 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맺는 관계가 서로 피차 순종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질서를 바꾸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바뀐 질서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질서에 함몰되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뜻을 꺾고 순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죽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